자, 요한복음은 크게 나눠보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은 이 표적을 일곱 가지를 행했던 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 기적의 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20장까지는 부활하시는 영광의 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적의 장이요, 영광의 장으로. 그러면 이것을 절기적으로 보았을 때 요한복음처럼 절기로 제대로 본게 없어요. 아주 다른 공간복음하고는 다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5장은 우리가 이 앞에 한 3일간 했습니다만은 5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딱 안식일로 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6장이 두 번째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장, 8장, 9장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0장은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앞전에 그 마카베오 혁명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큰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는 4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군이 철군을 해버리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를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분은 유화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카베오 거기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종교의 자유는 100%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우상을 세웠던 것과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깨끗하게 하고 율법서를 읽도록 만들고 다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의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되어 있는 걸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곱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느냐? 어제까지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취한 것을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걸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증거를 보여준 것이 인간들의 증거도 있지만 인간들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겠다. 증거는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증거를 했고 모세도 증거가 되었고 앞에 있는 1장의 여러 사람들이죠. 예.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내가 얻지도 않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증거, 증언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표적을, 나로 하여금 표적을 보이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가 보된 아들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일곱 가지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이 목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믿고 못 하려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청함을 누가 받았느냐? 마리아가 먼저 받고 가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예. 떨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지요. 잔치집에 청함을 가서 봤는데 예수님에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내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관용구적인 용법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또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곧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이랍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공통점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차별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공생애를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아요. 이제 한 부모의 아들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로서의 그 공적인 역할을 지금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혀 다르지요. 예.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아무 말 안 해요. 주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을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걸 놓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해놓고 그 물을 떠다 주니까 맛을 보았던 그 잔치집의 연회장이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어이 신랑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오래된 포도주를 놔뒀다가 이렇게 늦게까지도 내놓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 포도주가 여섯 개 빈 항아리가 물이 아홉까지 채웠는데 아홉까지가 다 넘실넘실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풍성한 포도주가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메시아로서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때를 지금 나타내 주신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 자, 그러면은 잔치집에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신랑이 있었는데 이 신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잔치집에 떨어졌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딱 먼저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 빈 항아리,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신랑을 기억해 두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은 잔치집이 기쁨이 넘쳐야 될 텐데 기쁨이 없는 잔치집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돌 항아리는 뭐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돌 항아리는 뭐다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항아리잖아요.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에요. 유대교의. 따라서 두세동 두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있어 비어있기 때문에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빈 항아리가 유대교에서 행하고 있는 정결 예식을 하는 빈 항아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또 이 잔치집의 신랑은 이 떨어져 버린 포도주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할까? 자, 한마디로 기쁨이 없는 잔치집입니다. 항아리는 있지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의식만 있는 유대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신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시에 유대교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무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시에 유대교의 이 무능함과 그리고 이 유대교가 백성들에게 주는 기쁨이 없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뭘 이야기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것이 곧 무엇으로 이야기해 주냐?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끝나고 나니까 한마디로 어땠어요? 11절에 보니까 예, 예수님끼리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영광을 나타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사실을 드러내준 증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풀었다. 자, 그랬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변했어요. 빈 항아리 물로 된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은 완전하게 변한 화학적인 작용입니다.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누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풍성한 것이 있었어요. 이 포도주가 있으니까 잔치집의 기쁨이 고조되어버린 거예요. 기쁨의 잔치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무능한 신랑이 아니라 이 신랑은 모든 기쁨을 주시는 한마디로 주인공이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기독교의 시대가 온 것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온 것을 지금 알려주게 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유대교가 끝나고 생명 있는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잔치집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예. 그러면 당시에 이 잔치, 신랑 신부의 혼인의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혼을 하게 되려면은 양가 부모님이 서로 간에 이제 봐. 누집에 이 딸이 얼마나 좋은 처녀가 있는가. 자식들이 이렇게 예, 남자 애들이 있으면은 아들들이 있으면은 이 처녀들을 봐도 예사로 안 보이잖아요. 저도 애기 가가지고 있고 나이는 35살이 넘어가는데 답답해 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처녀들이 보면은 예,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관심 있는 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 여자 집에를 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때요? 딱 맞아떨어니까 가지고 왔던 지참금을 남자는 줘야 돼, 여자 집에다가. 지참금을 딱 주면은 그날이 뭔 날이 되느냐 하면은 마리아하고 요셉과 정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정혼해서 부부가 된 것 때문에 그때에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예. 그럼 부부가 돼서 이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이 날짜는 신랑 편에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속을 보게 되면은 거의 1년이 걸려. 예. 그러면은 이제 신랑은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신부를 모셔와가지고 살 수 있는 집도 마련을 하고 돈도 마련을 하고 모든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신부를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가야 돼. 그러면 이 여자는 어때요? 누구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첫째, 이웃집의 영철이를 기다리고 있다. 둘째, 지금 방금 이렇게 맺었던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2번이 맞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가는데 언제 가느냐?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낮에 간 거 아니잖아요. 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신랑이 가. 가가지고 신부를 만나.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이야기가 다 된 다음에 그날 그 집에서 신방 차린 거 아니요. 데리고 와.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차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뒷날부터 잔치를 벌리는데 당시의 습관으로 보게 되면 대개 수요일 날 그거에 시작을 하더만 대개. 그런데 과부들이 결혼했을 때는 목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되고 거의 한 일주일간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예. 그러면 어때요?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낭패요, 낭패. 낭패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무미한 의미가 돼버리고 말이죠. 그 집이 별 볼 일 없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곧 뭐냐? 지금 유대교가 이런 형편이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돌 항아리가 있는 것처럼 의식은 있지만은 내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우리의 신랑이 된 것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전부 지금 신부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지참금을 준 것과 같은 역할이에요. 딱 처녀가 남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을 때 얼마나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인생의 승리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려. 떠나갈 때 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감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예.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그 예비들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기 위해 계시다가 때가 되므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시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를 데리고 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죽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해.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혼인잔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데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 그것은 이제 상징적이지요. 그게 곧 뭐냐? 우리의 아름다운 그 행실이었다. 거룩한 행실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혼인잔치 기약이 됨의 그 말은 때가 이름의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청혼했던 그때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때가 이름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올 때 다시 오겠다 약속했지 않아요? 그 때가 이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 되신 교회를 이끌어 올리지요. 그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안 보고 갈 수가 없지. 자,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7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을 좀 봐봅시다. 자, 19장 7절, 8절,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말이에요. 기약했다 그러면 청혼했던 그 날짜가 이르렀고, 그 말이에요. 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그에게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듯이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거룩이 생명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믿었으니까 거짓말 쓸쓸하고 마음대로 소리 질러불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해놓고 천국 간다.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 조용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요. 서로 보면 기뻐서 얼싸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정상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아, 진짜 바르게 알아야겠구나. 이 신앙이 바르게 돼야 되겠구나. 그냥 걸렁걸렁 다닌 것은 진짜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나 구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얼마나 좋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10절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천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누가? 사도 요한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 교회들이 어때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면 설레고 기쁘고 또 다른 사람은 빈정이 좀 상했다가도 아니지. 교회는 이게 아니지. 나만 이런 일 꼭 하게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아니지. 주님께 상급을 쌓은 거지 말이지. 예. 그래서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뭘 주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버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했어요. 다시 오마 지금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너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예수님은 교회에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 잔치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는데 완전하게 그 잔치가 배설되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는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가득한 풍성한 잔치요. 큰 기쁨의 잔치요. 소망의 잔치요. 그 아내인 신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헤매인 것 같지만은 주님이 그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어리석지만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편 7절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이 기쁨은 이 포도주에 마시는 기쁨보다도 더하는 풍성한 기쁨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 다음에 그거에 더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잔치를 이야기했을 때 전도서 11장 19절에서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더 기쁨의 상징은 포도주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보고 우리 끝납시다. 자, 이사야 25장 이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25장.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우리 8절. 자,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무엇을 저장하였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방금 뭐 생각나지요? 연회장이 뭐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가 놔두냐? 그러듯이 이 잔치는 장차 뭘 내다보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혼인 잔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기쁨이.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잔치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신랑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의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한마디로 율법으로 가리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율법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석을 하면 다 해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은 다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비를 받지 않아요. 십계명을. 그런데 그때 내려오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다. 그 가리운 이유는 이 영광의 빛이 차차차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래요? 장차 이 십계명의 율법이 복음으로 전절될 것을 보여주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영광은 끝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듯이 그런데 지금도 유대교는 어때요? 율법이 모든 것의 최고인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걸 봤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럼에도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믿게 된 것도 성령이 믿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거 걷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 것까지를 구약을 통해 다 해석을 해버리지 않아요. 이것을 이미 여기서도 말씀한 거예요. 디모데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버리고 이 기쁨을 주신 걸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잔치는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초청해서 이루어질 공중 혼인잔치와 우리의 참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뭘 기다리고 있겠어요?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의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적인 것보다는 그 속에 완전히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것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생명이 옛사람과 다르게 완전히 변화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예수님으로 참 기쁨을 누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혼인잔치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